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3장과 4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4장은 처음 1절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4장의 주제는 일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동전의 한 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주셨다 하는 주제를 한 면으로 다루었다면 지난주에는 그 동전의 다른 면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는 그 주제 안에는 여러분과 저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죄를 우리의 불법을 사하셨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의 죄를 덮어 가려서 보지 않게 하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리고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그 무수한 죄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죄를 당신의 장부에 기록해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해두지 않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죄가 완전한 용서와 씻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의롭다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한 면이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복,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롭다 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덮어 가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복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다루게 되는 주제예요. 여러분, 그 주제를 바울은 이렇게 다루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여러분, 이 귀한 복이 누구에게 지금 허락되고 있는가? 할례자에게 허락되었는가?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이 복이 허락되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시대가 꽤 많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점에서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뭐가 중요한가? 그죠?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게 뭐 아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오늘 우리 개념으로 한번 가져와 봐요. 말하자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피부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사회의 문화적이고 발전한 속도와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개인의 주제로 한번 바꿔보면 우리의 학문적인 깊이와 우리의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는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이 조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차등이 혹시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주제를 이렇게 바꾸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져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틀림없이 믿었고 그 할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여서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자칭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끝없이 주장하고 그들이 내려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복이 누구를 대상으로 허락된 것인가 할 때 바울은 우리가 4장 첫 부분에서 다루었던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그들이 후손임을 지극히 자랑했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논증을 끌어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9절 하반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보았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에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주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은 나 말고 여기 있는 엘리에셀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대답하셨죠? 그게 아니야. 너 몸에서 자녀가 날 것이고 그 너 몸에서 난 자녀가 너의 복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못 믿어 하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바깥에 나갔어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지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셔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할례가 있는 때인가 없는 때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있는 때입니까 없는 때입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창세기 15장에 의롭다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언약을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넘어져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대목이 창세기 16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때 창세기 16장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이었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셔요.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를 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는 적어도 할례를 행하기 전에 최소한 13년 이상의 세월의 갭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는데 그때 정확하게 몇 살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16장에 86살이었으니까 적어도 17장에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 적어도 13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실 때 그의 무수한 죄를 덮어 가리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롭다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에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한 주제가 아닌 거죠. 그죠? 할례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사장 전체를 지배하고 흐르는 주제처럼 일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를 세움이 없이 은혜로 값을 치름이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혹은 우리의 많은 죄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 죄가 용서되고 덮어 가려지고 기억하시지 않고 멀리 떠나보낸 바 되는 그 귀한 복이 언제 왔습니까?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할례자에게도 허락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격 없는 자들, 그 민족과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아무 관계없이 나라의 발전 정도가, 문화의 발전 정도가 얼마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이 할례를 뭐라고 본문이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할례를 두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어요. 할례를 하나님 왜 주셨어요? 할례는 표로 주신 거예요. 표. 그죠? 할례의 표라고 불렀죠? 할례는 표시로 주신 거예요. 뭘 표시하는 것인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뒤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주신 것을 바깥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바깥으로 드러낸 표시요 인친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는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의롭다 하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13년, 적어도 미니멈 13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요구하신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와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한 할례가 다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복음이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을 은혜로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 할 때 조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혼돈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실하고 아무 관계없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행실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행실과 일정한 부분 관계없는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는 조건으로 혹은 자격으로 혹은 근거로 여러분과 저의 행함, 그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일한 것이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의롭다 여김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순종은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기 전에 조건으로, 자격으로,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조차도 우리의 행위는 너무 불완전하고 불량품이에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많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불량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격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지요. 그런 면에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믿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로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과 선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면서 참 많은 걸 봐요. 참 많은 걸 보는데 그 중에 참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죠?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예. 때때로 사랑 못할 때도 있어요. 예. 정말. 그런데도 제가 그 표현을 꾸준히 쓰는 것은 여러분을 다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일구어서 사랑을 해보니까 제 사랑이 너무 불량품이라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야 사랑이 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를. 그런데 상대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정성만 다하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정말 상대가 원하는 걸 해야 사랑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순간에 사랑이 불량품이구나 하는 것을 끝없이 끝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안 그러면 불이익을 받고 안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이익을 두려워하면서 혹은 어떤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니까 나를 위한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선이 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선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불량품이죠. 그죠? 그 속에 불량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죠? 우리가 뭔가를 잘 구비해서 그 결과로 뭔가를 타내는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애쓰며 사는 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있기만 하면 너무 감격하면서 정말 뭔가를 또 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담은 순종과 선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되는 순간이 많죠. 참 사랑도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잘 안 되는 많은 순간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또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의 도우심과 함께 정말 중심으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는 그래서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우리 때문에 은혜가 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더 그런 깨달은 마음이 담긴 제대로 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그런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우리를 꾸준히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와 관계없는 구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제대로 된 행위를 하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려놓아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묻어나는 구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이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았으니까 조금 고치고 이것저것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아직도 기독교를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바꾸고 와야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믿어야 제대로 된 정말 참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변화는 믿어야 오는 것이니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이 귀한 의롭다 하심과 죄 용서하시는 복음을 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에서 사역할 때 잊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 두어 번 말했던 순이, 예, 이름 그대로 생긴 자매, 예, 그냥 딱 보면 아 순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예, 순이, 예, 영국에 왔어요. 여러분,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자라서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일본 가서 살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영국 옥스퍼드에 와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를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처음 6개월 동안 그 자매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낯섦,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오는데 그 낯설어한 모습들이 그렇게 역력하던 자매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믿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얼굴이 그냥 순이같이 생겼을 뿐 아니라 거기다가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세례를 주는 기간이 되어서 순이를 불러서 말했어요. 순이,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될 것 같아. 세례 받자. 그랬더니 순이가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도 한 번도 못 읽었고 구약도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성경 한 번만 읽고 세례 받겠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안 그래도 예뻐 죽겠는데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예? 수두룩한데 이제 교회 나온 지 뭐 1년 가옷 뭐 이쪽 저쪽으로 될까 말까 한 그 자매가 너무 예쁘게 자라는데 성경 한번 읽고 세례받자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한지. 아이고, 그래 그래라, 꼭 성경 빨리 읽어서 세례 꼭 받자 그랬는데 다음 주에 막 흘레불떡 쫓아와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저 세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다 읽었나 벌써 일주일 만에. 정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성경 다 읽었나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읽겠어요? 예. 목사님, 한 주간 내도록 후회했어요. 한 주간 내도록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례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성경 한번 읽는 게 뭐라고? 그게 무슨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조건을 갖추는 것처럼 성경 한번 읽고 세례받겠다 할 때 너무너무 후회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꼭 읽을 테니까 세례 먼저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이죠. 그죠?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면 뭘 성경 한번 읽는 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목사로서는 너무 기쁜 거죠. 그죠? 정말 성경 한번 읽고 세례받겠다니까 기특해 죽겠는데 은혜가 마음에 더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는 게 뭐라고? 그거 읽고 뭐 세례를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성경 한번 읽고 받겠다는 게 너무 너무 주님께 마음 아프고 죄송해서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지만 세례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세례교육 다 제가 시켰거든요. 세례교육 같이 하고 공동체가 작았기 때문에 세례받고 나서 간증했어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누렸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의 영광과 존영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의 부패와 여러 연약함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사람 보기 너무 싫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 너무 받아서 교회는 안 갑니다. 그걸 떳떳하게 말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믿지는 않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복음은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습니다. 아직 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지 않아요. 순이처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얼마나 자격 없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벌거숭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껴요. 그런데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 한번 읽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회피해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주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여러분은 믿는 자가 틀림없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어리석은 세대에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때를 미루고 싶지 않은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감격 가운데 받아서 때를 잠시라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순이가 느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했던 그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해드리고 이 믿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와서 혼잡하게 만들었을 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표시요 인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이 실존하고 있는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아니 받은 사람이든 피부 색깔이나 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에 아무 상관없이 그가 누구든지 이 귀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서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믿어야 하고 믿도록 주님이 촉구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을까요? 무할례시에 있는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 하셨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11절 중반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중반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의 제일 큰 실패는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에 속했고 할례가 그 일을 보증한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길을 잃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유대민족인가 비유대민족인가가 아니고 할례가 몸에 있는가 아닌가가 핵심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이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으로서 무한히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할례자들도 그들이 할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거나 이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있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적어도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할례받은 자,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그 표시인 할례가 있는 자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귀한 복음을 들어 믿고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와 아버지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여김받는 이 복을 모든 사람이 태어난 이유 때문에, 어느 나라에 태어난 이유 때문에, 어떤 시대에 태어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 귀한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진리는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언어, 어떤 사람이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님을 믿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조건과 자격을 구비한 나은 사람인지를 끝없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에 기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진리로 모든 심령을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주제를 한번 다룰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 않고 몇 가지만 한번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7장에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할례를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요구하실 때 약속이 뭐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특정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주님의 귀한 복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모든 진실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일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을 창세기 17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바울이 아브라함 언약을 해석하는 신약적인 관점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조국 사회를 이렇게 볼 때 조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는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지를 복음을 깨달으면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신앙이라는 게 내 개인과 내 가족의 범주를 거의 못 벗어나고 조금 벗어나면 의식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하는데 너무 불량품의 형태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도구로밖에는 못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너무 불량한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은 나를 위한 선이기 때문에 그가 기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선이에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은 우리의 어떤 기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랑도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자랑꾼이에요. 자랑꾼.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아무도 그렇게 자랑 안 해요. 옆에서 자랑하지요. 그죠?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보여도요 이런 분이세요. 아이 그런 걸 왜 말해 부끄럽게. 이렇게 말해놓고 쏙 지나가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제 본성이에요. 그죠? 우리는 드러내어서 안 하지만 우리 본성은 그런 본성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좋게 말할 때 좋아서 못 견뎌요. 표를 안 낼 뿐이지. 부끄럽게 그러지 마. 속으로는 조금 다른 측면도 말해봐. 왜 그것만 말해. 그죠? 우린 다 그런 자들이에요. 전부 자기 자랑, 자기 자랑꾼인데 이런 우리를 은혜로 값없는 진리로 살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주의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끝없이 끝없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너무 불량하고 너무 많은 것이 모자란다는 것을 한두 기회에 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뭔가 얻는 것 때문에 아첨하거나 어리석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대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이전에 자랑거리를 갖고 살았는데 그 자랑거리들은 전부 나한테만 좋지 남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랑들이었어요. 그죠? 자식 잘 된 거, 여러분이 잘 된 거, 여러분이 많은 체험을 가진 거, 그런 거 전부 자랑해봐야 남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대부분은 그냥 열등감과 비교의식밖에 안 생기는 자랑이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이 얼마나 부요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인지를 나누고 이웃들을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니까 그 자랑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진짜 자랑이 되는 거죠. 그 선이 그저 나를 주장하는 자세밖에 안 됐던 그 선이 그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을 돕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귀한 복음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실패함이 없이 여러 번 넘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눈을 열어서,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이 저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민족과 열방을 위한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바울은, 골수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동료들에게, 동족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다 한 몸에 받으면서도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위한 거라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다해서 그렇게 평생을 들여 그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바깥에서 연합아울리치 홍보부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남일같이 혹시 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집사람도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했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고. 여러분들에게 늘 남의 이야기처럼 혹시 그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가야 한다고 생각진 않아요, 풀타임으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든지 누군가를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오랜 시간 있을 수 없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꼭 있고 싶어하는 그 중심들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에덴이란 낙원이에요. 그죠? 창조를 다 끝내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참여하고 누리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인데 너무 어리석게도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 이후에 인류가 깨뜨린 그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누리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 필요를 공급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보람있게 사는 또 다른 세계를 닦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귀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인류의 실패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귀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고 여러분을 거쳐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귀한 은혜 많이 많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